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6절 말씀. 자차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죠. 사람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스위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여기서 기분 나쁘기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내가 스위스에서 어디서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여행을 하면 난 거기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이미 기분이 안 좋아지죠? 회사에서 싫어하는 사람과 쓸데없는 일을 다시 회사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이걸 왜 해? 이런 쓸데없는 일을 벌써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물론 뒤에 두 문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회사에서 다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가, 상황은 우리가 영향을 줘요. 그렇죠? 상황은 우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무엇을 시도합니까? 상황과의 화해를 시도하죠. 내 원함과 내 상황이 부딪히지 않도록 내 원함과 내 상황이 화해되기를 끝없이 시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죠? 상황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게 공급하는 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럼 안정적인 상황을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지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관계를 나는 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라면 그러한 직장을 그쵸? 그러한 일을 구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한 여건을 만들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나에게 공급해주면 내 원함과 내 상황이 화해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맨 처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잘 안 되면 뭐 꼭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방법대로 하다가 내가 그 상황을 다 만들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해지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조조정이 뭐예요? 내 삶의 구조가 너무 방만해서 내 시간과 역량이 엉뚱한데 낭비되고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게 정말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필터링하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얻고 싶은데 내 역량이 너무 많아서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해보고 뭐 내가 원하는 거 7개, 안 원하는 거 3개 이렇게 섞이면 안 되고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 시간과 마음과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검열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 건지.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 불필요한 사회적 자극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걸 원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애써 구하고 얻어놓고 얻어봤더니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거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필터링을 하는 거. 그래서 뭐 요즘으로 하면 미니멀리즘의 맥락에 다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지 점검하고 그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내 역량과 그걸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랑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상을 만들어 주는데,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상을 나에게 만들어 주는 거죠. 미니멀리즘 맥락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점검을 해봤는데, 근데도 이걸 내가 다할 역량이 안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세 번째 하는 방법은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게 10개인데, 내 역량으로는 10개를 다할 수는 없네. 그럼 절반 뚝 잘라서 절반 좀 포기하고 내가 더 원하는 절반을 취해야겠다라는 게 우리가 상적으로 할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화해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좀 여유롭게 쓰면서 장기적으로 돈이 모여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둘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오늘은 편의점도 가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머리도 좀 길어가면서 내가 돈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대신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겠다라는 거죠. 둘 중에 내가 더 원하는 쪽을 선택해서 덜 원하는 거 포기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저축에 대한 열기 뭐 이런 것도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장기적으로도 안정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안정을 생각하면 오늘을 도대체 누릴 수가 없으니까 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건 포기하고 내가 좀 불안정해지더라도 난 오늘 살겠다. 오늘을 쓰겠다. 뭐 욜로적인 개념도 사실은 뭐예요? 선택과 집중인 거죠. 한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둘다 원하죠. 좀둘 다는 안될것 같으니까 한쪽을 고르는 거. 이게 선택과 집중의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상황과 화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안될 땐. 내가 절반이라도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 절반도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상황과 해야 합니까? 기준을 확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방법은. 기준을 확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그래, 내가 원하는 게다안 돼? 그럼 되는 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되는 거. 그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그래도 할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사소한 거. 난 맛있는 거 먹을 수는 있잖아. 뭐 이런 거. 나는 햇살이 좋잖아. 내가 해외여행은 못 가도 서울 도심을 여행할 수는 있잖아. 소확행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냥 내가 원하던 거 접고 할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럼 그거에 집중하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느끼고 누리자. 할수 있는 걸 원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확 낮추는 거예요. 이 기준을 소확행이라고 퇴신 트렌드처럼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 이게 있었죠. 전통적으로 이건 뭐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거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래서 되게 이제 몇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방법이에요. 새로 유행하는 방법은 아니고. 자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문맥에 연결돼요, 보통? 인간에게 필요한 땅이 얼만큼이니? 약간 이렇게 묻죠. 톨스토이적인 개념으로 그렇죠. 한 사람이 필요한 땅은 한 평.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되고 큰 집이 필요 없고 한 사람이 필요한 식사가 얼만큼이에요? 한 끼. 내가 밥 10공기 먹는 거에 한 공기 먹을 수 있으면 되고 한 사람이 필요한 옷이 얼마인가? 한 벌. 사실 내가 한평 땅과 한끼 식사와 한벌 옷을 갖고 있으면 내게 필요한 건다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자족의 개념이죠. 그렇죠? 기준을 여기까지 다운시키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상황과 화해할 수 있잖아요. 옷은 있고 밥은 먹고 누울 땐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게 나름대로 상황과 화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상황과 원함이 화해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 먼저는 상황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바꿔서 화해시켜 보려고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추려서 그것을 만족시킴으로 화해해 보려고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래 중간에서 타협을 보자. 내가 절반은 포기할게. 절반만 좀 이루어주면 절반만 이루어내자라는 방법으로 화해 보려고도 하다가 아 내가 그럼 기준을 다운시킬게. 내가 원하는 건안 된다면 그러면 되는 걸 원하면 되지라고 소확행이나 자족으로 화해 보려고도 해요. 이네 가지 방법을 쓰면 대충 거의 여러분들 95% 화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음의 평안이 좀올 거고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내 중에 고르세요. 전 뭐가 더 좋은 방법이고 더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때에 따른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가끔은 자족도 무너질 때가 있죠. 정말 내가 누를 한평 이 방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내가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먹기가 어렵고 내가 지금은 이걸 하고 있는데 내년에, 후년에, 10년 뒤, 20년 뒤에 이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나는 정말 독거노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거기까지 되면 정서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자족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한선이거든요. 사실 자족의 선까지 상황이 나를 흔들어버리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화해법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되게 무너집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 시기도 우리 가운데 있고. 오케이. 일반론적인 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도와 이 그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을 좀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주로 저에게 이해되었었냐면 1번으로 이해됐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와 원함과 상황이 불화하고 있어? 화해시키고 싶어? 야, 믿음 없이 중간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도움받아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쪽으로 움직여.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쪽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근데 좀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해석을 가지고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 이것만 읽으면 그런데 앞뒤를 좀 읽어보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죠. 앞뒤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인데 그 앞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배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뭘 배웠어요? 상황을 바꾼 능력을 배웠어요? 아니죠. 자족하기를 배웠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궁핍하든 풍부하든 영향받지 않을 자족함, 비결을 배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널 도우셔서 네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라는 1번으로 해석을 했다가 이렇게 11, 12, 13절을 보면 갑자기 해석이 정반대 4번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족이야, 자족.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네가 많이 바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상황에 영향받는 사람이라 그런 거야. 네가 정말 자족.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면 내가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내가 상황과 여건이 안 좋아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면 그러면 넌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쵸?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건 해내는 개념보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뭐 이런 의미 로 이제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족, 네가 필요한 게 많지 않고 기준을 다운시키고 원함을 줄이고 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앞뒤를 조금 더 읽어보죠. 11, 12, 13절만 말고 10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보면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점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거든요. 그렇죠?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투옥되어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영치금을 넣어줬어요. 영치물, 영치금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 쓸 수 있는 물건과 돈을 준 것 같아요. 물건이 돈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영치금을 넣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시작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시작하죠. 아, 돈 받아서 기뻐요?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다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돈 받아서 기쁜 거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는 게 내가 너무 기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내가 좀 힘들어서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는 얘기했고 뒤로 다시 가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13절에 그렇게 했는데 14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러나 내 괴로움에 참여해줘서 잘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나한테 돈을 넣어준 건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한테 돈 줬던 건 너희들밖에 없는 거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15절에 얘기해요. 그 말이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 알거니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는 양날이죠. 일타쌍피 뭐 이런 거죠. 네가 돈을 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과 함께 나한테 돈을 안 줬던 많은 교회들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하시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한테 돈을 줬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 어떤 문맥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좀 보자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바울이 난 감옥 안에 있지만 난 자족하는 법을 알아. 나는 감옥 안에 차가운 돌 위에 누우는 게 그게 불편하지 않아. 왜? 인간에게는 누울 자리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나는 감옥에서 주는 한 끼, 이 험불한 식사도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 난 그걸 배웠어. 그래서 사실은 나는 별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난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알거든. 난 자족을 알아.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기엔 너희가 나를 기억해서 참 고맙다. 내가 크게 기쁘다. 물론 내가 힘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난 여기서도 괜찮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사실은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도 나한테 돈 준 건 너희밖에 없었고 데살로니카에서도 너희만 두 번이나 나에게 돈을 줬다.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세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니나 그들은 나를 외면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아봐줘서 고맙고 너희들이 보낸 이 영치품과 영치금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정도로 아 자족을 배워. 너 이렇게 욕심이 많니? 너 입을 옷 입고 한 끼 식사 입고 누울 집 있으면 된 거지. 네가 지금 만족을 못한 이유는 욕심이 많기 때문이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네가 자족을 배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 라는 것도 좀 극단적인 해석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무슨 자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배운 비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이런 동양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안빈낙도입니다. 안빈낙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아,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어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용인즉슨 이렇게 되죠. 아, 이 정도 빈곤한 건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문장은 빈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거예요? 락도에 대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도를 즐거워함이 있기 때문에 빈곤하지만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를 즐거워함이 있으니까 빈곤이 내 평안을 흔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빈락도예요. 그렇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자족과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족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빈은 빈이 아니야. 원래 그만큼만 있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배낭여행 다녀와 보니까 한 사람이 필요한 건 배낭 하나면 되더라. 그건 여행 때 얘기고,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그 자족은 그 얘기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빈한 게 불편해요. 감옥인데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감옥이라 힘들어요. 바울이 감옥이 힘들고, 누가 이 힘든 걸 조금 도와준다고 하면 크게 고맙고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안 도와줘서 섭섭하다니까요. 이 빈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즐거워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딜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도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에게 도는 뭐예요? 바울이 즐거워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는 것을 즐거워해서 내가 이 빈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액센트를 상황에 두고 이 문장을 한 절만 읽어서 하나님께서 1번 내 상황을 다 해결해 주셔서 내게 안정, 평안을 주실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 4번 하나님께서 내게 상황에 상관없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도 난 그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원래 그 정도면 되는 거야 라는 것도 아니라, 내가 때에 맞게 어떠한 상황과 여건, 내 상황과의 불화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어떤 상황과의 불화가 있건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이게 할 수 있을만해 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첫 문장에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중에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와가 해결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려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할 만해. 할 수는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액센트보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 걸 못하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더라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1번과 3번의 문제, 어디서 무엇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는 항상 해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셋 다 문제 생겼을 때랑은 현저히 다른. 그렇잖아요. 세 가지가 3분의 1씩이 문제라고 한다면 3분의 1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전체로는 절반이 해결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면 100의 고통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파지티브로 돌아오면은 이게 제로까지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50까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간까지는. 상쇄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큐티적으로, 그럼 바울이 경험해서 삶의 능력이 뭘까?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그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는 바울이 경험해서 삶의 능력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은 갇혀있는 것에 대한 상황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 갇혀있는 거에 스트레스는 반반인데 하나는 여기가 불편한 거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밖에서 살고 싶었던 삶을 빼앗김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복음 전도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도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 갇혀있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그가 어떻게 묵상하냐 하면, 무엇을 깨닫냐 하면, 내가 전도하러 다닐 때가 아니라 내가 막상 갇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투옥되었다는 거에 자극받아서 훨씬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전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갇혀있는 게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짓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다른 형태의 복음 전파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 있거든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아, 이거 진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다 잘못돼 버린 건가? 결국 이렇게 된 건가? 지금 이 과정이, 이 고통이, 이 힘듦이 내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과거의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 있기에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의미는 없고 전에 잘못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하면요, 우린 그걸 견딜 힘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는 뭐가 해결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힘은, 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갇혀있지만 내가 오늘 이 하루 감옥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견디는 것이 이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해석, 자기 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의 이해를 가지고 말미암아 그가 훨씬 덜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바울이 받았을 힘이 뭘까요? 두 번째, 저는 그가 네가 힘든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서적인 위로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를 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가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굉장히 깊게 묵상했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했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방향이 다르게 해석할 때가 많은데, 야, 예수님은 너보다 훨씬 힘들었어. 네가 뭐 못이 박혔어. 뭐 어떻게 됐어?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 때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똑같은 문제를 겪어본 사람이. 저도 제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해주는 위로의 말들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친한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와서 나도 이런 일 있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걔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 괜찮아져, 지나가, 나아져 라고 얘기하면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겪었는데 지금 나아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저에게 희망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했다는 건 예수는 더 큰 고생을 했으니까 이 정도 고통을 견뎌야지 뭐 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네가 힘들겠다, 수고해라, 힘내라, 좀 지나갈 거야, 괜찮아, 네가 아파서 나도 아프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요. 이게 바울이 받았던 두 번째 힘일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요?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란 말했죠. 능력, 바울은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냥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힘.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회사 출근해요. 똑같이 일하고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던 건데 내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정서적인 문제랑 사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다시 내게 이해가 안 돼서 힘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위로를 못 받아서 정서적으로 고립돼서 힘이 더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거꾸로 내 힘이 떨어지니까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내 힘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아니었던 게 문제로 보이고 내 힘이 떨어지니까 정서적으로 괜찮았던 것이 굉장히 예민해지던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힘이 들면 그 힘이 드는 것 자체,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자체가 내 생각과 정서를 흔들고 그래서 날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큰 응답을 받은 게 무슨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했더니 힘이 좀 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예배 한두 달, 두세 번 쉬었더니 힘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아, 뭐 이렇게 응답받은 것도 아니라 그래도 밤에 무릎 꿇고 기도 한 15분씩은 하고 자고 하고 자고 하고 자고 하고 자고 했더니 특별히 받은 응답이나 변화는 없는데 내가 괜찮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건요 하루하루가 전투예요. 그렇죠? 어둡고 습한 감옥에 차가운 돌 위에 지푸라기 몇 장 뿌려져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받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건요 고통과 무료함과의 싸움이에요. 감옥에서는요 한 번 낮잠을 자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낮밤이 바뀌어버리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바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지금 낮인지 밤인지 완전한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게 독방의 삶이란 말이에요. 루틴이 깨지면 정말 힘든 감옥이에요. 그럼 거기서 바울이 뭘 경험한 거예요? 하루하루 보통 더 힘들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좀 괜찮고 내일도 내가 괜찮고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내 마음이 괜찮고 내 중심이 지켜지고 이 일상을 견딜만하고 이 일을 할만하고 좋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억울해져서 여기서 깔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 소식 들으면서 편지 쓰고 잘 지내라는 얘기도 내가 좀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고 내 역할들을 하고 누가 도와주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되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고 되게 고마워 근데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게 거짓말이 아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되게 나 걱정돼서 영치금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도움 많이 돼. 왜냐하면 생활이 힘들거든. 큰 도움이 돼. 고마워.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여기 생활이 힘들긴 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이 하루하루를 할만하더라고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고백. 그럼 여러분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깨달음의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뭔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인도해주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도와주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길을 열어주시더라. 알아요. 그런데 힘주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럼 이 옥문을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이 옥에서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방향을 그렇게 상황적으로 인도함에 대한 관점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옥문이 열리거나 여기서 이 정도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힘이 드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한날 한날들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힘주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지난주에 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사는 게 참 고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힘이 들고 가정에서도 힘이 들고 그 말을 듣고 이런저런 조언들을 또 했지만 여러분 조언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 사람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잘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조언이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람이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직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하고 있고 집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 이 사람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고되는 거예요. 헤어지고 오면서 그 고되다는 말이 마음에 되게 많이 남더라고. 고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고되다고 할 때. 혹시 고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힘이 드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은혜는 이 은혜인 것 같아요. 함께 여러분들의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을 구하고 그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 이 감옥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가야죠. 어느 날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꺼내주셨고 결국. 그렇죠? 근데 나갈 때까지는 견뎌야 하고 괜찮아가 아니라 그냥 견뎌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견디는 과정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도 괜찮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일은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된 거죠. 사람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상황의 기준을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야, 너 먹을 거 있고 누울 수 있으면 만족해라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약간 폭력적이잖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죠. 나갈 거예요. 나간 날이 왔어요. 바울도 나갔다니까? 하지만 나가기까지는 견뎌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셔서 나가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견딜 힘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행이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행이다. 하나님께 계셔서 그래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그 내가 이 여건 가운데 하나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진짜 마칩시다. 살면서 그럴 때 느낄 때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일이지만 아, 그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었다. 그런 경험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은 좀 다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그냥 뭐 상황이 도와주는 거 이전에 여러분들 힘을 주실 거니까 그냥 지치신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 여러분들이 고된 삶에 고된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고됨이 여러분들을 바꾸거나 그 고됨이 여러분들의 무릎을 꺾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됨 속에서도 주님께 주신 힘으로 아, 나 이거 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동행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다시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불 꺼주시고요. 혹시 고되십니까? 고된데 이렇게 자꾸 맞는 소리 하면 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던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힘들어서 그래서 잘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더 힘들더라고. 더 힘 빠지게 하고 혹시 고되시면 그냥 힘을 달라고 다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나봐요. 그렇죠? 힘들긴 했지만 많이 도와주셨나봐요. 여러분들 고됨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사실 직장에 가고 힘이 들지만 아니 뭐 좋은 직장이고 다들 이렇게 살지만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이 고됩니다. 하나님 내가 관계적으로 뭔가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다들 그렇게 살지만 외롭고 상처되고 좀 고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렇게 힘이 들어서 자꾸 그냥 가는데 그만하고 싶고 그냥 다 모르겠는데 그만하고 싶고 자꾸 뭘 그만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좀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하셔서 저에게 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각자가 힘든 게 있으시면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이 고백을 알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르쳤는데 왜 못하냐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알지만 힘이 없어 못하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견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 삶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 바울이 그 힘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 사람에게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듯 돕는 손길도 허락하시되 그 돕는 손길로는 저희가 일어날 수 없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이 견뎌야 되는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 마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며 내 마음을 지켜 이 과정을 견뎌나고 지나가 운명이 열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고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고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기 이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제가 오늘 고됩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럴 때 힘 주신 하나님도 저희가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주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오늘 삶을 잘 해나가기를 소원하는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